예,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 원래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분기점이 되는 1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거기 보면 어제 말씀 예레미야 12장이었는데요. 신정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예레미야가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보충이기도 하고요. 시편 73편도 그러한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분기점이 되는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선의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인의 탄식과 해석에 관한 본문이 바로 오늘 73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참으로 시인이 절망과 또 탄식 속에서 이렇게 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어그러져 있고요. 그리고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고 부조리하고 타락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악인이 횡행하고 있는 곳이 어쩌면 이 땅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리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모욕을 받고 또 조롱을 받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인은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혹여나 그러한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선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악인들이 혹시나 마지막 임종 때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지 않을까 유심히 보았더니 4절에 보면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참으로 시인은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혹시 헛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희생을 하고 또 착하게 살아가고 손해를 보는 것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도 재난과 재앙을 선포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바른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고향이었던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도리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 하고 예레미야를 괴롭히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디에 호소를 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처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그냥 악을 행하는 데에 담대해져서 습관처럼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해답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12장 1절에 보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참으로 완전하신데 악한 자들의 삶이 모든 길들이 형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반역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사람들이 평안함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되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물어보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시편 저자가 73편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떠한 답을 얻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전에 이런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시인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4절에도 보면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것처럼 속상하고 힘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참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이기도 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과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바뀌어지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한나가 자신의 마음이 공공했을 때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 기도의 장소가 바로 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다가 바뀌지 않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다시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서 동굴 앞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가 바로 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이 성소는 바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곳, 이 교회 새벽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곳에 들어갔을 때야 드디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몸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12장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가 작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이렇게 넘어지면 더 큰 환난과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경주마와 함께 달리겠느냐,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경주마와 함께 말과 함께 요단의 창이란 물 가운데서도 달려나가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고 했는데요. 오늘 시편 저자는 세 가지를 지금 깨달았던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악인의 그런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 악인들이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종말이 평안해 보이는 그 종말이 끝이 반드시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떠한 모습과 같냐면 악인들의 번성함은 악인들의 형통함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사막에서 혹여나 오아시아스와 같은 모습을 보았다가 그 장소로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이 바로 악인의 번성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여기 보면 19절 갑자기 그렇게 황폐되었는가 그들이 전멸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시각을 더 넓히라는 것이죠. 이 땅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더 시각을 넓혀서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악인과 그런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입술이, 언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 하나님 앞에 선 나를 제대로 보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21절, 2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심지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짐승이라고, 짐승과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먹을 것을 보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땅만 보고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라고 지금 시편 저자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깨달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성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된 피조물로서 거대한 창조주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정말 형편없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회개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우매무지함으로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 저도 세상을 부러워했고 세상을 질투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되어 하는 것을 같은 세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자리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복되심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오늘 읽은 23절 이후의 말씀들인데요. 잠잠히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혹독한 영적 침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붙드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여전히 상황과 응편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시각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나 악인들의 고난 없음이나 아니면 악인들의 그런 물질의 부유함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편 연구를 보면 구성적 연구라고 해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전체를 두고 이렇게 접근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이 시편 73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여라 그를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편 150편쯤 보면 칭찬과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순종하는 삶이 시편 전반을 읽다 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곳곳에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시편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이 땅에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또 절망 가운데 심한 고통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시편 73편에 보면 2절부터 16절 전복된 상황에 대한 그런 믿음의 대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탄과 좌절 그리고 경악과 혼란함 속에서 그런 깊은 고민 속에서 다시 한번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시편의 구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신뢰로 나아가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 곳이 바로 시편 73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졌습니다. 폐역하고 불의한 저 악인들이 우리 의인들을 애워싸고 있는 것이 어찌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하박국서 2장 3절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부주리하고 어그러진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그 종말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되시고 우리의 상급되시며 우리의 의지할 자이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놓고 다시 한번 깊은 좌절과 혼란 속에서 있다가 더 깊은 신뢰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3장 끝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어도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마지막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시편 150편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런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하박국의 이런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부조리하고 어그러진 세상 현실에서 살아가는 시편의 탄식과 그런 한탄 이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던 그 말씀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참된 복인지 늘 깨달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우리를 편들어 주셔서 동행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전파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연휴가 끝나고 오늘 다시 일터로 또 일상으로 학교로 여러분들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상으로 나갔을 때에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